EBS 라디오 고전 읽기 박문수전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암행어사처럼 신분을 숨긴 채 부정부패를 일삼는 무리들을 벌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임무를 맡으신다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요즘엔 돈, 명예, 권력 앞에서 진실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부정한 사람들 앞에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나타나 혼쭐을 내줄 수 있다면 상상만 해도 통쾌한데요. 근데 그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EBS 고전 읽기 오늘부터 새롭게 만나볼 고전이 바로 조선시대 최고의 암행어사 박문수전이거든요. 박문수전 첫 번째 얘기를 함께 재미있게 꾸며주실 백운철 씨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암행어사 출두요! 백운철입니다.
진짜 암행어사 같다. 네, 그리고 레이나 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린 암행어사는 오늘 접니다.
그렇구나. 네, 오늘부터 이제 박문수전 함께 하실 텐데요. 먼저 이 박문수, 이분의 얘기부터 잠깐 해보자면 네. 박문수전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전처럼 허구의 소설이에요.
그럼 없는 사람인 건가? 네.
근데 그러니까. 이 박문수라는 사람이 소설 속에서만 등장하는 허구의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 있긴 있었어요.
박문수전이 이게 설화의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허구의 인물이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했는데
네, 저는 구전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사실 구전이라는 것이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쭉 전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박문수라는 사람이 어사 박문수라고 저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말 존경을 많이 했고 또 인기가 진짜 많았기 때문에 구전. 네. 인기남이었기 네. 때문에 지금까지도 인기남으로 저희에게 소개가 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레이나 쌤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 네.
저도 사실 이게 소설 속 인물이어서 당연히 작가가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또 오늘부터 낭독을 하려고 하다 네. 보니 조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박문수는 1697년에 태어나서 조선 영조시대에 암행어사로 활약을 했던 실존 인물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박문수전은 실제로 존재했던 박문수라는 사람을 바탕으로 꾸며진 허구의 얘기죠. 대부분 그 우리 고전 소설처럼 박문수전도 작자 미상의 작품이거든요.
네.
실제로 박문수전에 쓰여졌던 얘기보다는 백성들의 입으로 아까 레이나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박문수 얘기가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얘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짧은 얘기들이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박문수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저희가 요즘 시대를 살면서 훌륭한 사람을 만나기는 정말 쉽지는 않은데 네, 도대체 그렇죠. 얼마나 훌륭했으면은 뭐 이 이야기 속에서까지 지금까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훌륭한 사람 누구 있을까요? 전 이순신.
이순신 장군 위대한 분이죠.
또 누구 있어요?
그 이순신 장군은 해외에 있는 해군들이 그 수업할 때 등장한대요.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전략 이런 거북선 만들고 이런 거를 수업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대단하신 분 누구 있는지 저희 반대 게시판에도 올려줘도 되겠네요.
네,
저희가 한번 보고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반대
저요. 네, 네. 백운철.
감사합니다. 예, 선물 어디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먼저 네.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 스마트폰은 반디 앱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 읽기 치신 다음에 홈페이지로 오시면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게시판하고 저희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백운철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즐겁게 보기만 할게요.
운철씨, 또 이렇게 띄어드렸더니 또 이렇게 씩씩하게.
네. 저는 이제 고전 읽기를 와야 이렇게 뜨니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박문수전 첫 번째 얘기 시작합니다. 숙종 임금이 재위 중이던 어느 해 봄날이었다. 박선 대감이 일찌감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부인 윤 씨가 아들 항안을 데리고 사랑으로 들어섰다.
아유, 대감, 아직 해가 중천인데 벌써 들어오셨습니까?
딱히 중한 일도 없던 터라 서둘러 퇴걸하였사. 그래, 며느라기는 어떻소?
정오 때부터 산통이 있었는데도 어찌된 셈인지 아직 그대로입니다, 대감.
아하, 이리도 뜸을 들이는 걸 보니 튼실한 사내 아이가 태어날 모량이구려.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대감께서도 증손을 보시게 되니 말입니다.
삼신할미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시겠소. 너무 마음 졸이지 말고 차분히 기다려 봅시다.
예, 대감. 그럼 저는 산실로 가보겠습니다.
오, 그래요. 얼른 가보세요.
그때였다.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여종이 불이 나게 뛰어와 고했다.
마님! 마님! 아씨께서 지금 막 출산을 하셨습니다.
여종의 말을 듣고 윤씨 부인이 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물었다.
뭐라고? 그래, 어찌 되었느냐?
아들입니다, 아들. 아씨께서 뚜껑이 같은 옥동자를 낳았습니다요.
그게 정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참으로 감축드려옵니다.
오, 그래. 며느라기도 아무 탈이 없고?
예, 마님. 오랜 진통을 참아내느라 고생은 하셨지만 아주 건강하십니다요. 도련님 얼굴을 보시더니 모든 상고를 잊으신 듯 밝게 웃기까지 하셨습니다.
알았다. 너희들도 고생이 많았구나.
윤씨 부인이 급히 산실로 걸음을 옮기자 박대감은 아들 항안을 앉혀놓고 말했다.
장손을 얻어 대를 잇게 되었으니 예, 애비는 기쁘기 할 양이 없구나. 너도 이제는 한 아비, 아이의 아비가 되었으니 몸가짐에 더욱 유의하거라.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온 동네 떠나갈 때
온 집안의 기다림 속에 태어난 이 아이가 훗날 조선의 가장 뛰어난 암행어사로 이름을 날린 박문수다. 박문수가 태어나면서부터 박대감의 집안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다. 박대감부터 어린 하인에 이르기까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문수를 지켜보며 즐거워했다. 특히 조부인 박대감의 손자 사랑은 지극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얻은 귀한 장손이었으니 문수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박대감은 저녁마다 어린 문수를 무릎에 앉혀놓고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고 글도 가르쳐주었다. 문수가 5살 되던 해 어느 가을밤 박대감은 문수에게 시 한 수를 들려주었다.
소년이로 항난성 일촌 광음 불가경. 문수야, 이 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예, 할아버지.
그럼 어디 한번 말해보아라.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나니 짧은 시간도 가벼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옵니다.
아주 잘했다. 아이고, 기특도 하지.
어린 나이에 쉽지 않은 한시를 막힘없이 풀어낸 손자가 더없이 기특한 듯 박대감은 문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을 이어갔다.
문수야, 이조와 예조 판서를 지내신 뒤 증조부님은 뛰어난 문신이자 대쪽 같은 선비셨느니라. 네 아비도 벼슬을 마다하고 학자의 길을 걷고 있으니 우리 집안은 가히 선비의 집안이라 할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예, 할아버지.
그러니 너도 결코 학문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느니라. 훗날 네가 커 벼슬길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너의 뜻에 맡기겠다마는 하루라도 글 읽기를 가벼이 하지 말거라.
예, 할아버지.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이 헤레비가 이토록 너에게 배움을 강조하는 것은 책 속에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야. 그 중에서도 고전이 가장 으뜸이지. 그러니 고전 읽기는 꼭 본방 사수하고 104.5F. 아, 세상 살아가는 올바른 이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높은 벼슬에 오른 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지 힘만 믿고 날뛰다가 결국에는 지 몸을 해치고 주위 사람들까지 다치게 하는 법이란다.
할아버지, 소자가 아직 어린 탓인지 삶의 지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수가 초롱초롱한 눈을 반짝이며 묻자 박대감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우리 손자가 하도 영민하여 이 헤레비가 잠시 손자의 나이를 잊었구나.
박대감은 어린 손자가 한없이 사랑스러운 듯 품에 꼭 안으며 말을 이었다.
아이고, 아이고, 삶의 지혜란 사람이 세상을 올바르고 현명하게 살기 위해 꼭 지녀야 할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단다.
슬기로운 마음이요?
그렇단다.
그러니까 그 슬기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책 속에는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이 담겨 있단다. 오늘 이 헤레비가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라는 것이야.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여 받들고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사랑하여 보듬고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사랑하여 가르쳐 준다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 되겠느냐.
우와, 정말 그럴 것 같사옵니다, 할아버지.
그래? 그럼, 그렇군 말고. 그러니 너도 앞으로 부지런히 학문을 익히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이 헤레비의 바람이야. 알겠느냐?
소자, 할아버지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오냐, 오냐. 아이고, 이제 늦었으니 이제 그만 가서 자거라.
예, 할아버지. 편히 주무십시오.
이처럼 울고든 선비 집안에서 태어난 박문수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영특함을 보이며 가문을 빛내줄 장손으로 나날이 성장해갔다. 네, 대대로 선비를 배출해낸 가문에서 박문수가 집안의 대를 이을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박항한, 할아버지는 박선대감이고요. 모두 실제 역사에 남아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나저나 박문수가 5살인데도 불구하고 한시를 술술 읽고 할아버지랑 대화도 술술 잘 통해요.
사실 저가 모르는 표현들도 알고 있네요. 부끄러워졌습니다. 낭독을 하면서. 네. 내가 이 표현을 알던가.
집안도 좋고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고 이런 걸 엄친아라 그러는 거죠, 요즘 말로.
그렇죠.
네,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되려고 벌써부터 저희를 감탄시키는 건지.
네. 자, 이게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집안의 여러 세대가 같이 살면은 인성교육은 맡아놓은 당상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맞아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랑 저는 반드시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확실히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성장한 친구들이 보면은 네. 아이들도 정서가 예.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좋아요.
그 정서가 네. 좋은 데에서의 네. 학습이 이루어지고 지식을 얻어야 그게
지혜로움.
그렇죠. 그게 네. 바뀌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러게.
이 녀석들이 너무 무시해요. 너무 할 줄 아는 게 많고 아, 이거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애들이.
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레이나 쌤이 지난주에도 무반주로 네.
무반주로 네,
그 정말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셨는데
신고식을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네, 신고식한 매주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아, 그래서 네. 오늘은 신고식의 끝판 대마왕. 네. 슈퍼 마리오로 치면 악당 쿠퍼가 나오는 그런 네. 무대를.
반주가 오늘은 준비가 돼 있어요. 운철 씨가 네. 기타를 네. 들고 오셨어요.
멋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냥 기타만.
자, 준비된 곡은요?
네. 그 예전 영화죠. 그 남자, 그 여자 작사, 작곡. 네. 그 영화에 나오는 Way Back Into Love.
오, 예, 청해서 듣겠습니다.
네. 네, 그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어도 잘해, 노래도 잘해, 얼굴도 이뻐, 낭독도 잘해. 못하는 게 뭐예요, 레이나 쌤?
얘기해도 되나요?
네, 해도 돼요.
연애.
어, 그거는 지금 잘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우, 근데요. 네. 저도 이제 한 해 안에 사실 이렇게 내 자동차로 치면은 감가상각이라고 하잖아요. 툭툭 떨어지는데, 네, 사실 좀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연애 기술을 배워볼까 하고.
네.
그래서 사실 고전일기가 러브스토리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이야기도 그렇고 그 다음 이야기도 러브스토리를 좀 낭독하면서
네.
피를 좀 받아볼까 해요.
아, 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파이팅.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박선대감의 증손자로 태어난 박문수의 어린 시절 얘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문수가 6살이 되던 이듬해 봄, 박대감의 집안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그토록 정정하던 박대감이 자리에 들어누운 것이다.
아버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어찌 이토록 갑자기 기력을 잃으신단 말씀이십니까?
할아버지, 빨리 일어나셔서 제게 글 공부를 시켜주셔야죠. 이렇게 누워만 계시니 소자 가슴이 미워집니다.
문수와 그의 부친 박항하는 잠시도 쉬지 않고 박대감의 병상을 지키며 수발을 들었다. 그러나 가족들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리던 5월의 어느 날 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감한 박대감은 윤씨 부인과 자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부인, 한평생 선비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니 후회는 없소. 다만 이렇게 불쑥 떠나게 되어 부인에게 미안하구려.
대감, 제 걱정은 마시고 제발 기운을 차리십시오.
윤씨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박대감의 손을 잡았지만 이미 그의 손에는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박대감의 힘없는 눈이 아들을 향했다.
항아나, 네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
아버님, 염려 마십시오.
박대감은 마지막 기운을 다해 그토록 사랑하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 어여쁜 강아지 문수야.
예, 할아버지.
하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너는 커서 분명히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를 위해 네 재능을 쓰지 말고 가난한 백성과 나라를 위해 써야 한다. 그러면 이 할애비는 저 세상에서도 너를 보며 기뻐하마.
예, 할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마친 박대감은 편안히 눈을 감았다. 문수에 붙인 박항아는 3년상을 치르기 위해 박대감의 묘 옆에 움막을 지었다. 문수도 아버지와 함께 움막에 기거하며 할아버지의 무덤을 지켰다. 겨울이 다가오자 문수는 하인들을 시켜 짚을 가져오게 했다.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항안이 의아하게 생각하여 물었다.
문수야, 그 짚은 어디에서 그러냐?
그러자 문수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풀로 지붕을 만들어 할아버지 묘를 덮어드리려고요. 할아버지가 추우실까 염려되옵니다.
아들의 속 깊은 마음에 항안은 크게 기뻐하며 문수를 꼭껴 안아주었다.
그래. 어린 네가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 애비보다 낫구나.
그날 이후 항아는 더욱 정성을 다해 심효를 했다. 아무리 거센 눈보라가 몰아쳐도 하루도 빠짐없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박대감이 살아생전에 좋아하던 글을 읽어드리거나 시를 읊어드렸다.
아버님, 오늘은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올리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려네. 한 점 바람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려네.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지는 부친의 글 봉양은 문수의 효심뿐 아니라 글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해가 바뀌자 항안의 건강은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한 문수가 부친에게 간곡히 권했다.
아버지, 제발 진지를 거르지 마십시오.
그러나 항안의 대답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문수야, 이 애비는 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죄인이란다. 그런 내가 무슨 낯으로 하루 세 끼를 챙겨 먹겠느냐.
하루에 한 끼를 드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빈약한 식사가 2년을 넘기자 항안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다. 보다 못한 문수는 조부의 미 앞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다 일러주십시오. 저렇듯 끼니를 거르시면 무슨으로 몸이 견뎌내시겠습니까? 제발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할아버지께서 따끔히 꾸짖어주세요.
문수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은 항안이 움막에서 쏜살같이 뛰어나왔다.
문수야, 아이고, 문수야, 이리 오렴. 이 애비가 잘못했다. 그래, 내 이제부터는 끼니를 거르지 않을 테니 걱정 말아라.
아버지, 약속하시는 거죠?
오냐, 내 약속하마.
그러면 새끼손가락 걸고?
그래,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
도장 찍고.
그 다음엔 복사.
복사까지? 그래.
마지막으로 사인.
자, 사인. 박, 항한, 이제 되었느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박항한은 아들과 약속한 대로 식사를 거르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건강을 해친 탓인지 3년상을 마치자마자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어린 문수는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떠나신 지 3년 만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다니. 하늘이
참으로 무심하구나.
문수는 사흘 밤낮을 방에 틀어박혀 울며 지냈다. 나흘째 되던 날, 보다 못한 할머니가 문수를 엄히 꾸짖었다.
문수야, 네가 비록 어리지만 너는 엄연히 이 집안의 기둥이다. 이 할미나 네 어미는 죽고 나면 그뿐이지만 장손인 너는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할머니,
생전에 너를 그토록 아껴주시던 할아버지의 유혼을 벌써 잊었느냐 말이다.
아닙니다 할머니.
그럼 지금 당장 기운을 차리고 다시 글공부에 매진하여라. 알겠느냐?
할머니의 질책에 정신을 번쩍 차린 문수는 울음을 삼키며 큰 소리로 대답했다.
할머니, 소손 다시는 못난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야지. 산의 대장부는 항상 씩씩해야 하는 법이다.
윤씨 부인은 어린 문수가 대견스러워서 꼭 안아주었다.
이 어린 박문수에게 영거푸 슬픔이 찾아왔어요. 네. 그토록 자신을 예뻐해 주시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또다시 3년 만에 아버지까지 잃었습니다.
네, 정말로 이제는 가장이 됐어요. 네, 어린 나이에.
집안의 미래가 어린 문수의 어깨에 얹히게 된 건데요.
그렇죠.
그래도 꿋꿋하게 슬픔을 이겨내는 아주 기특한 박문수예요.
네.
이런 저희가 사실은 살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막 속상해하는데 그거를 한번 이겨낼 때마다 또 다른 세상이 이렇게
강해지죠. 단단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자, 이번에는 라이브는 아니고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좋은 날.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좋은 날 들으셨고요. 생방송 EBS 고전 읽기 박문수전을 각색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낭독 이어집니다. 그때부터 문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물려준 책에 파묻혀 살았다. 눈만 뜨면 책을 읽었고 잠을 잘 때도 책을 베개처럼 머리 밑에 괴고서야 잠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문수가 글을 읽고 있는데 바뀜없이 소란스러웠다.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게야? 무슨 일이라도 생겼느냐?
문수가 방문을 열고 묻자 하인이 달려와 고했다.
아이고 도련님, 간밤에 도둑이 들었나 봅니다.
도둑이 들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요, 저 그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뒤주 안에 찹쌀이 가득했는데 아침에 열어보니까 이게 확 줄어있습니다요.
찹쌀을 도둑 맞았다는 것이냐?
네, 도련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문수가 하인을 따라 광에 가보니 과연 뒤주 안에 찹쌀이 움푹 줄어있었다. 문수는 광안을 둘러보며 하인들에게 물었다.
다른 건 훔쳐간 것이 없는지 잘 살펴보게.
제가 그렇지 않아도요,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죠. 근데요, 찹쌀 말고는 훔쳐간 게 없습니다.
그거 참 재미있는 도둑이구나. 광 안에 쌀이 수십 가마가 있거늘 왜 다른 것은 손대지 않고 찹쌀만 가져갔을까?
문수가 광바닥을 유심히 살펴보니 찹쌀이 한 톨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훔쳐간 양이 많지 않고 알곡 하나도 흘리지 않은 것을 보니 도둑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임이 분명하구나. 간밤에 누가 담을 넘거나 대문 여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그러자 행랑채를 지키는 돌쇠가 머리를 조아리며 입을 열었다.
쇠누가요? 밤 귀가 이게 밝은데요. 어젯밤에는 아무 소리도 제 듣지 못했습니다요.
그래? 알았으니 이제 모두들 제자리로 돌아가게.
그러나 하인들은 멀뚱멀뚱 서서 눈치만 볼 뿐 선뜻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하인들의 심중을 알아차린 문수가 다시 그들에게 말했다.
이번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자네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게.
알겠습니다, 도련님.
하인들이 뿔뿔이 흩어지자 문수도 제 방으로 돌아갔다. 자리에 앉은 문수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자, 추리를 시작해볼까? 먼저 주문을 외우고 김수한무 거북이와 누룽이 삼천갑자 동방사 서생원의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 어그니 나왔다. 집 밖에서 누군가 들어온 기척이 없었다고 했으니 집 안에 있는 사람을 테고 남자가 아닌 여자이니 여종 중에 누군가가 잡사를 가져왔겠구나.
그러나 문수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글 공부에만 몰두했다. 사흘이 지나자 문수는 부엉이를 하는 여종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찹쌀 세 말로 인절미를 만들도록 하게.
그러자 여종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아유 도련님, 집안에 제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웬 떡을 그렇게 많이 만들라고 하십니까?
다 쓸 데가 있으니 속히 준비하게.
예 도련님. 여종은 궁금한 마음을 참고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다. 마침내 뜨끈뜨끈한 인절미가 만들어지자 문수는 마당에 멍석을 깔게 한 다음 여종들을 모두 모이게 했다.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이 많았네. 오늘 자네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떡을 만들었으니 모두들 마음껏 드시게.
그러나 여종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머뭇머뭇 눈치를 살필 뿐이었다. 그러자 문수가 먼저 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으며 말했다.
아우 맛있어. 아우 아주 맛나네.
그러고는 또 하나를 손으로 집으며 말했다.
아니 어서 먹지 않고 뭣들 하는가. 인절미는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이라고.
그러자 그때까지 엉거주춤 서 있던 여정들이 떡쟁반 위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너 참말로 오랜만이구나. 어머 이게 둘이 먹다가 둘이 다 죽어도 아, 그런 맛이야. 모를 아우, 맛이다.
그러니까. 아우, 어쩜 이렇게 찰지고 맛있을까. 아우, 입에서 그냥 살살 녹네 녹아 그냥. 아우.
모두들 떡에 굶주렸는지 너나 할 것 없이 입에 집어넣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때 문수의 눈길을 끄는 여정이 있었다. 얼굴이 길어서 길순이라고 부르는 20살가량의 처녀였다. 길순이는 몇 점 먹지도 않고 배가 불렀는지 좀 채 떡에 손이 가지 않았다. 한편 문수는 허겁지겁 인절미를 먹어치우는 다른 여종들을 바라보며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살라고 하셨건만 내 집에 있는 하인들조차 배불리 먹이지 못하였으니 내 죄가 크구나.
문수는 공연히 헛기침을 하며 여종들에게 나직히 말했다.
떡은 얼마든지 있으니 체하지 않도록 물도 마셔가면서 천천히 드시게.
그러자 여종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충죽댁이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도련님, 그 쇠내들에게 원없이 인절미를 먹게 해주시니 참말로 고맙습니다요.
아닐세, 자네들이 있어서 이 집안이 돌아가는 것인데 어찌 이만한 것쯤 못해주겠는가. 앞으로는 종종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네.
아이고 아니요 도련님, 소인들은 그저 말씀만으로도 감지덕지하여요.
그렇게 박문순의 집 하인들은 찹쌀을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인절미 파티를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그나저나 그 많던 찹쌀은 누가 다 먹었을까. 박문수 집에 찹쌀 도둑이 들었습니다.
네.
범인은 오리무중입니다.
아니 무슨 은장도 아니면 금비녀 이런 것도 아니고
찹쌀.
생계형.
그렇죠. 범죄형이 되죠.
근데 그 박문수가 뜬금없이 인절미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걸 보면요.
네.
도둑을 잡기 위해서 뭔가 꽁꽁이를 벌이고 있는 듯 싶은데.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고서는 네. 원하는 단서를 얻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나도요.
네.
뭐 어떻게 다 그렇게 아세요?
여자들의 네. 레이더 발동했습니다.
여자들의 육감?
네. 저는 길순인 것 같아요. 얼굴 긴 길순이. 네,
걔가 지금 떡도 잘 안 먹고.
그렇죠. 이게 사실 소설에서 보면은요. 미리 복선 혹은 뭐 이렇게 스포일러 같은 것들을 깔잖아요. 네, 그 느낌이 왔어요.
그 반전이 있죠. 길순이 지금 배불러요. 이게.
체했나?
아니요. 사실 나쁜 짓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요. 그 반전을 위해서는 돌쇠가 하는 게 맞죠.
왜요?
돌쇠로 돌아야죠. 돌쇠는 이 자리에 없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돌쇠가 여기에서 언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돌쇠가 찌는요, 밤기. 그게 밤 안 자고 뭐 하길래 그걸 거기서 들었다 안 들었다 그렇게 단서를 내나요? 보통 이렇게 단서 내는 사람이 잡혀요.
그래요?
네.
은철 씨 추리소설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에는.
뭔가 논리적으로 지금 이게 설득이 안 되는군요. 아, 이거 참.
그나저나 저희가 그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네. 위대한 네. 인물 네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네네네 한번 나눠보자고 저희가 네, 말씀을 나눠드렸죠.
뭐 문자도 많이 오고요. 네. 반디 게시판으로 글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네.
6067님이 네. 이 박문수가 영조 때 실존인이라네요 하면서 홍길동도 세조 때 실존 인물 양반과 네. 서자라고 하네요 하고 문자 주셨어요.
그러면 박문수가 예. 홍길동을 잡으러 다니는 그 구도로 해서 드라마나 만들면 되게 재밌겠다.
이야. 대단한 창의력.
네. 아니, 저희 고전일기에서 누군가 저희 작가님들 중에서 누군가가 박문수랑 홍길동이랑 딱 묶어가지고 해놓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드라마 하나 그러네요. 나왔네요. 네.
기획할 필요도 없네. 능가하는. 네.
그래도 헬로 홈즈가 잠깐 배 타고 들어왔다 나가고 특별 출연 한 번만 해주고.
그 당시 와. 하멜 표류기가 아니라 철록 홈즈 표류기였던 거죠. 왔다 갔더라.
레이나 쌤도 대단한 창의력.
아, 네. 좀 앞뒤는 안 맞지만요.
네. 9286님. 부통의 목카시 가져온 문익점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셨고요. 또 0850님. 저는 예인으로서 황진이를 존경해요. 그녀의 시를 읽으면 가슴이 찡해집니다. 정말 찡해져요. 네. 그리고 9286님이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들은 따뜻해요. 배려심도 있고. 아, 아까 저희가 네. 대가족 잠깐 얘기했더니. 네. 그리고 2155님은 진짜 웃기고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반디루는 어떤 글들 올라왔어요, 문철 씨?
예, 반디 잠깐만 이거 넘겨볼게요. 네. 살짝 늦어가지고. 네. 근데 보통 저희한테 감동을 주는 분들을 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아, 너무 정통이죠. 세종대왕.
어, 네. 그럼요.
근데
네.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쵸, 저희들의 그쵸. 저희 민족에 있어서 네. 훌륭한
분이
먼저
나와요. 세종대왕은.
네. 우장춘 박사님이요. 아. 우상진님께서 우장춘 박사님이요 해주셨어요.
몇 세손이신지.
그럴게요. 시 없는 수박이 유명하고 유전 육종학 농업에 많은 업적을 쌓으셨고 게다가 같은 우씨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상진 씨. 우장춘 박사님과 함께 같은 우씨여서.
그리고 좀 전에 세상대왕 말씀하신 분은 김윤희님이시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어린 박문수 너무 귀여워요 하고 김윤희님이 역시 또 글 올려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음악 한 곡 들을까요? 레이나 네. 쌤, 다음 곡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드가 노래합니다. Clarity.
폭시스가 피처링한 제드의 Clarity 들으셨습니다. 그 많던 찹쌀은 누가 가져갔을까?
돌쇠요, 돌쇠.
기승기승기승기승기승.
네, 자, 도둑 잡으러 가보시죠. 그날 저녁 문수는 아무도 몰래 길순을 불렀다.
길순아, 낮에 보니 너는 인절미를 조금밖에 먹지 못하더구나.
그게...
당황한 길순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널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찹쌀을 몰래 가져간 이유가 궁금해서 불렀다.
문수가 조용히 묻자 길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도련님. 오늘이 아버님 생신이어서 그만.
길순이는 서름이 복받치는지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말을 하지 그랬느냐. 어떤 경우에도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니 앞으로는 필요한 게 있으면 내게 말해라.
감사합니다, 도련님.
됐다. 오늘 일은 아무도 모를 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길수는 연신 고마움의 절을 올리며 제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문수는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광 앞으로 불러 모았다.
내가 그동안 글 공부에만 몰두하다 보니 자네들에게 소홀한 점이 많았네. 올해는 풍년이 들 거라고 하니 자네들 모두 쌀 걱정 없이 지내도록 할 것일세.
문수는 곡간문을 열게 한 다음 돌쇠에게 말했다.
돌쇠,
네.
자네가 쌀을 좀 나눠주게. 우선 한 사람에게 한 가마씩 돌아가게 하고 식구가 많은 사람에게는 사람 수에 따라 두 말씩 더 돌리게.
하인들은 그저 입을 쫙 벌리며 놀랍고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고, 아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이게 웬 쌀이냐? 안 그래도 올 겨울 나기가 막막했는데 이제야 한시름 났구네.
아이고, 그려 그려 그려. 그러게나 말이오. 우리 도련님의 마음은 태평양보다도 더 넘네 그려. 아이고, 도련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요.
저도요.
문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지혜로우면서도 인정이 넘쳤던 박문수는 경종 임금 3년에 증광시 문과에 합격했다.
그의 나이 서른이 조금 지나서였다. 박문수는 곧장 조부와 부친의 묘소를 찾아 무릎을 꿇고 예를 올렸다.
할아버님, 아버지, 소자가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였나이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살라고 하시던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부디 소자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박문수가 대궐에 들어가 급제 인사를 올리자 경종 임금이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어서 오라. 그대가 기계 높은 선비이신 박대감의 장손 맞는가?
그러하옵니다, 전하.
경종 임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넘쳤다.
충신의 집안에서 충신이 나오고 선비의 집안에서 선비가 나온다더니 과연 옛말이 틀리지 않는구나.
망극하옵니다, 전하.
과인이 그대의 답지를 보았도다. 여태껏 수많은 급제자들의 답지를 보았지만 그대의 길에 견줄만한 명문장을 본 적이 없노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슴팍에 항상 넣어놓고 다닌다네. 어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야, 이 글을 보면 이제 아무도 못 웃겨. 아무도 못 웃기지. 못 웃겨.
전하, 부끄러운 글을 그토록 과찬해 주시니 신은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아니다. 과인은 그대의 뛰어난 문장에 진정으로 감탄하였느니라. 독도는 우리 땅. 내 그대에게 사관의 벼슬을 내릴 것인즉 그대는 선비의 기백을 살려 직필토록 하라.
전하, 성근이 망극하옵니다.
사관이라는 벼슬은 실로 중요한 자리였다. 임금의 언행과 신하들의 행적을 기록하여 역사에 남기는 일을 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몸가짐이 흐트러지거나 마음이 맑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다.
내가 맡은 일은 오늘의 길을 기록하여 후대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
박문수는 이때부터 대쪽같이 고든 마음으로 사관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갔다. 네, 박문순의 찹쌀을 훔쳐간 도둑은 레이나의 예상대로 예이. 길순이가 맞았고요.
근데 길순이가요 돌쇠랑 네. 사귄대요. 둘이 공범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렇게까지
그냥 그렇다고 해두시고
감사합니다.
망을 봤다 하겠습니다.
예, 박문순은 이 길순이의 딱한 얘기를 듣고 용서를 해줬어요. 네. 그리고 하인들에게 무심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쌀을 나눠주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훌륭한 성품을 가진 것도 모자라서 과거의 급제에서 사관이라는 직책에 오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박문수의 활약이 시작되겠네요.
아, 이 박문수의 활약 이전에 레이나의 활약 때문에 제가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게요. 네. 왜 드라마에서 아역들이 잘하면은 그 본방에 나오는 그 어른들이 부담이 되는지 너무 이렇게 피부로 팍팍 느껴져가지고요.
할아버지.
너무 귀여워.
어쩜 저렇게 똘망똘망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박문수가 내일은 조금 더 성장합니다. 얼마나 잘할지 소자 기대되옵니다.
들으실 건가요?
네, 박문수가 암행어사에 임명되기 전에 사관이라는 벼슬을 했었고요. 네. 네. 아직 암행어사로 임명되기 전이지만 이때도 임금의 최측근의 역할을 했었네요. 네.
역시 권력에 가까이 있어야 돼.
네. 들썩거리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단 말이 있죠. 자신보다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베푸니까 뭘 해도 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조금 네. 있으신 분들은 정말 박문수의 반에 반만 닮으셨어도 저희가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금만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나중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네. 그 박문수전 자체가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런 관리들을 뭐 탐관오리 이런 자들을 이제 혼내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입장에 비춰봐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이 이야기를 저희 교전읽기를 좀 이 시간에 사수 본방 사수해 주셨으면.
진짜. 그죠? 예. 네. 그 박은미 씨는요. 네. 박문수는 꼬마 탐정이세요 하고 그러셨어요.
이제 내일은 조금 클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해볼게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위대한 인물들 네.
글 올려주신 분 중에 단군의 자손을 낳은 게 아니고 가만있어 이게 뭐야? 웅녀, 아, 웅녀.
네네.
웅녀가 대단하죠. 대단하다. 매운 네. 마늘과 쑥 먹고 견뎌서
사람이 되어.
진짜 우대하죠.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 웅녀를 네. 이렇게 추천해 주신 분의 상상력을 저는
그러니까요.
그분은요. 김원현님입니다.
아, 예, 어떻게 웅녀 생각을 하셨을까?
멋지세요.
혹시 저희 이 방문수전 드라마가 막 네. 이렇게 요즘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그런 정치하는 분들이 읽을 수 있을 만큼 또는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같이 섞이는지 모르겠네요. 작가님이 어떻게 이거를 네. 어떻게 이렇게 묶거나 각색을 하셨을지 사실은 네. 사뭇 궁금합니다.
네, 우리 작가님의 창의력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레이나 쌤 재밌으셨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노래 하신 거 어떠셨어요? 본인께서
노래요? 네. 아니 그냥 부끄러웠습니다. 한없이
앞으로 매주 월요일 기대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피아노 연습하다 피아노는 안 치셨는데 다음 주? 2주 네. 시간 드릴게요. 다다음 주에는 피아노도 기대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신다고 어디 이렇게 반디나 이런 데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 레이나
네.
쌤이
네.
그렇구나 원하셨구나.
저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스튜디오가 마이 스튜디오였군요. 한번 이렇게 들어오면. 네.
아유. 네,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최고의 암행어사 박문수전 그 첫 번째 얘기 함께했고요. 오늘 들려드린 얘기는 박문수의 어린 시절 얘기라서 아마 생소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듯 싶어요. 내일부터는 박문수가 본격적인 암행어사 행차에 나선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낭독해 주신 레이나 쌤 또 운철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운철 씨 기타 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 저는 행복합니다.
네, 오늘 끝곡은요 이승철의 방황 남겨놓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전 읽기 서혜정이었습니다. 내일 뵐게요.